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AI한테 질문을 잘하는 기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AI를 대하는 우리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했죠.
네, 바로 그거요. 뭐랄까, AI를 무슨 마법 상자처럼 여기지 말고 아주 유능한데 아직 가이드가 좀 필요한 신입사원처럼 대하라는 거였어요.
아, 신입사원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리고 그 신입사원한테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가장 강력한 공식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RTF를 꼽고 있더라고요.
RTF, 역할, 과업, 형식.
네, 맞습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RTF라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요. AI를 정말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전문가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 방법들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한 사용자에서 벗어나서 AI의 잠재력을 한120% 끌어내는 감독이 되어 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 공식 RTF부터 시작해 보죠. 역할, 과업, 형식. 이게 AI 언어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역할, 롤을 부여하는 거예요. AI한테 너는 10년 차 마케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AI가 마케터가 되는 건가요? 약간 기분만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AI가 진짜 마케터의 병험을 가진 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마케터들의 글, 뭐 보고서, 광고 문구 같은 데이터를 다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학습은 했겠죠.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건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마케터라는 폴더를 딱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생각해 하고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냥 광고 문구 써줘 하면 너무 넓은 범위에서 헤매는데 너는 10년 차 베테랑 마케터야 하는 순간 AI의 검색 범위가 그 역할에 맞게 확 좁혀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AI의 뇌 속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특정 전문서가로 딱 안내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전문적인 통과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과업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고요. 신제품 텀블러 홍보 문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디테일이 중요해요. 신제품 텀블러 홍보 문구는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AI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지? 어디에 올리는 거지? 몇 개나 필요하지? 이런 질문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료들 예시처럼 새로 출시된 보온 기능이 뛰어난 텀블러를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문구 3개를 써줘. 이렇게 해야 AI가 고민 없이 바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형식은 이제 결과물을 담을 그릇을 정해주는 거네요. 표로 달라, 아니면 목록으로 달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AI가 주는 대로 받아서 제가 수정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 손을 가장 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효율성.
네. 예를 들어 회의록을 정리해서 팀원들한테 공유해야 할때 그냥 줄글로 받으면 그걸 다시 표로 만들고 핵심 내용 뽑아서 요약하고 추가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맨날 하는 일이죠.
근데 애초에 회의록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 담당자별 액션 아이템을 불렛 포인트로 뽑아줘라고 하면 어떨까요?
와, 그냥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후반 작업을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효율화 고구인 셈입니다.
와, 이세 가지만 조합해도 정말 결과가 달라지겠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다이어트 식단 예시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 예시요? 전후 차이가 엄청났죠?
네, 거의 다른 서비스 수준이던데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다이어트 식단 짜줘. 이렇게 시작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럼 AI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의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건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RTF를 적용한 프롬프트는 완전히 달랐죠. 너는 전문 영양사야. 일단 역할부터 딱 주고.
네. 그리고 과업이랑 맥락도 명확하게요. 30대 직장인 여성을 위한 일주일치 저탄고지 식단.
심지어 제약 조건까지. 모든 메뉴는 요리 시간이 15분 이내여야 하고, 결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거의 전문적인 업무 지시서 수준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를 단순 검색 엔진이 아니라 내 지시를 수행하는 전문 비서로 대하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니까 AI가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정말 AI 활용 능력이 상위 10% 안에는 들겠어요.
그럼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RTF가 기본 뼈대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진짜 고수들은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RTF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전략은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섬세한 붓터치 같은 거죠.
오, 붓터치.
그 첫 번째가 방금 다이어트 식단 예시에서도 살짝 나왔던 구체적인 제약 조건, constraints를 설정하는 겁니다.
15분 이내로 요리 같은 거요.
네. RTF의 각 요소에 더 세부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500자 이내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전문 용어는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요.
아, AI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은요, 네 번째 전략인 맥락 추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사실상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맥락과 제약 조건이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보고서 초안 써줘라고 하는 대신에 내일 아침 CEO 주제 회의에서 발표할 1분 스피치용 보고서야 라고 맥락을 주면 어떨까요?
아, CEO 주제 회의 1분 스피치용이라는 그 맥락 자체가 격식 있게 핵심만 간결하게 데이터 기반으로라는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포함하게 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맥락과 제약 조건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맥락으로 AI가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고 제약 조건으로 결과물의 디테일을 조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 있던 예시 제공 전략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100마디 제약 조건을 거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샘플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AI의 학습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학습 방식이요?
네. AI는 언어의 규칙보다 패턴을 학습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거든요. 예지를 보여주면 AI는 아, 이 사람은 이런 패턴으로 결과를 원하는구나 하고 즉시 파악해요.
아, 그래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일관된 형식의 결과물이 여러 개 필요할 때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 AI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에서 유독 신기했던 전략이 하나 있었어요. 단계별 생각 유도.
Chain of thought.
아, 그거요?
네. 그냥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이 문장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복잡한 문제의 정답률이 확 올라간다니 이건 거의 마법 주문 아닌가요?
마법 주문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그게 사실 AI의 한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서 그래요.
AI의 한계요?
네. AI는 직관적인 추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주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패턴에만 의존해서 성급하게 답을 내놓다가 오류를 범하기 쉽거든요.
아, 마치 암산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는 학생처럼요?
맞아요. 딱 그 비유예요. 실수를 하기 쉽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단계별로 생각해봐라는 지시는 AI한테 암산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써봐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아, AI가 스스로 생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출력하게 만들어서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을 스스로 검토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가진 능력을 실수 없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생각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들으니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그럼 마지막 전략, 다양한 출력 형식 아웃풋 포맷. 이건 RTF의 형식을 더 전문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표나 불렛 포인트를 넘어서 개발자들이 쓰는 JSON 코드나 웹페이지 만드는 HTML, 블로그 글에 쓰는 마크다운 형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와, 개발 코드까지요?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여행지 50곳 데이터를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게 JSON 형식으로 키는 도시, 명소, 특징으로 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몇 초 만에 완벽한 코드 뭉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그걸 사람이 하려면?
수작업으로 했으면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걸 개발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니 일이 바로 끝났죠.
이야,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RTF라는 뼈대를 세우고 제약 조건, 맥락, 예시, 단계별 사고, 출력 형식이라는 5가지 디테일로 살을 붙인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제 이걸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버무리는지 봐야겠죠. 보내주신 자료에 정말 기가 막힌 실전 예시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시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특히 어려운 경제기사 요약 프롬프트는 정말 잘 설계되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우선 역할을 복잡한 경제 지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1타 강사로 부여해요.
아, 1타 강사라니 벌써부터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딱딱한 경제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업은 제공된 경제 기사 요약인데 진짜 핵심은 제약 조건에 있었어요.
제약 조건이요?
네. 어려운 용어는 쉬운 비유로 설명할 것, 전체 내용을 3줄로 먼저 요약할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사가 내 자산에 미칠 영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것.
와, 마지막 조건이 정말 핵심이네요. 그냥 정보 나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까지 해석해서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 요약을 넘어 개인화된 통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 프롬프트 하나로 AI가 단순 정보 요약기에서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턴트로 역할이 격상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의미를 건져올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롬프트가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것도 정말 좋았죠.
역할은 대기업 인사팀 출신의 전문 취업 컨설턴트로 지정하고요.
네, 여기서도 제약 조건들이 아주 날카롭죠. 첫째,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스타 기법에 맞춰서 글의 구조를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해요.
아,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스타 기법.
네, 내 경험담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도록 문장을 다듬어달라는 요구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숫자 만족도를 20%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처럼 바꿔주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 지정도 아주 똑똑했어요. 첨삭 전후를 비교하고 수정 사유를 요약해서 보여줄 것.
아, 그냥 결과물만 띡 받는 게 아니네요.
네. 왜 그렇게 고쳤는지에 대한 과외까지 받는 셈이에요. 내 글쓰기 실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웬만한 컨설팅 부럽지 않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이 외에도 뭐 100만 유튜버처럼 쇼츠 대본을 짜거나 글로벌 컨설턴트처럼 비즈니스 영어 메일을 작성하는 예시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결국 AI의 능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 역할을 설계하고 무대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AI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명확하게 묻는 과정에 있어요. 그 정의가 명확해질수록 AI는 상상 이상의 결과물로 보답해줄 겁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AI에게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간단한 RTF 공식에서 시작해서 결과물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5가지 전략,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예시까지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AI와의 대화도 본질은 소통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맥락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AI가 내놓는 결과물에 수동적으로 만족하거나 실망하는 사용자의 입장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설계자 혹은 감독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방법들은 그 관점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들이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전문가의 사고방식을 모방하도록 AI를 구조화하고 제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모든 규칙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라고 AI에게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너는 10년 차 베테랑 마케터지만 이번만큼은 마케팅의 모든 교과서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해봐. 이렇게 지시했을 때 과연 AI는 어떤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정해진 틀을 완벽하게 따를 때가 아니라 그 틀을 가장 멋지게 깨부수는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